제18편 2300 주야와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관점,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인류의 역사가 곧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악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또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악의 본체가 무엇이고,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언을 들춰보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어요. 예언 속에 이 모든 선악의 싸움의 내막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선악의 싸움의 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 원하든지 않든지 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이 전쟁터 속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살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센서가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센서가 둔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딴 나라 말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도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멍한 사람이 있고, 아주 공부를 거의 못한 노인 중에도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빨리 밝히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발하기에 달렸어요. 개발을 하면 점점 이 센서가 작동을 잘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은 아주 둔해져 가지고 나중엔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 상태를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혹은 성령을 회방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 센서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 이 하늘을 보게 돼요, 하늘을. 이 하늘을 보게 되는 데는 자신의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의지를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은 이 악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자체가 악입니다. 뭐 나쁜 일을 안 해도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치중해 있다가 이 센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이게 접촉이 시작되면 이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믿음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악의 세계, 또이 선과 악이 어떻게 싸우며 나아가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늘을 볼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좀 늦게 오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연락이 좀 잘못돼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줄 이제 알고 우리 장로님이 조금 착각을 하셔서 늦게 틀어서 지금 막 추운데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워낙 커가지고 끝날 때까지 더워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보통 한 2시간 전부터 틀거든요, 이걸. 자, 그럼 교재 1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저 대충 이렇게 입구만 들어갔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난 이제 부분이 2300주야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생각은 나십니까? 2300이라는 숫자가? 근데 2300주야라고 하는 이 말이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면서 그 뒤에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할 때는 그 앞에 수양과 수염소 뭐 뿔에 대한 해석만 해놓고 2300주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은 채 8장이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주 혼절할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로 놀랐고 또 두려웠고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8장에 이어져 있는 다니엘 9장은 이 다니엘 9장은 다니엘 8장과 그 간격이 한 13년 정도 됩니다. 다니엘 8장이 맞춰진 지한 13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니엘 9장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간이 긴데, 이것이 다니엘 9장의 8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거기다 갖다 이제 붙여놓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 교재에서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경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8장의 계시가 있은 후에 다니엘 8장 계시는 바벨론 왕때 받은 겁니다. 그렇죠? 벨사살 3년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받았고, 다니엘 9장의 계시는 다리오 왕때 받았죠. 네, 여기 메대족 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메대 파사가 시작됐는데, 그 메대 파사 왕이 이제 올라오면서 사단이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는지 아십니까? 유대나라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사단이 지금 이 유대나라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어다 놓고 완전히 다 그냥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애써 왔는데, 누가 계속 그 유대민족의 지주 노릇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신앙을 유지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단이 이제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을 충동해가지고 뭐 그야말로 이렇게 쏙싹쏙싹 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배경이 다 굉장히 선악간의 무서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난 후에 이제 다니엘 9장의 계시를 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강에 앉아서 공부하지만 이 자체는 아주 긴박한 역사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체는 115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네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은 이제 다니엘이 그 포로 기간에 대해서 예레미야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다니엘의 이제 특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회개와 탄원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왜 이제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는가 하면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단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니까 뭐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회와 회개하는 기도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끝에 기도가 마친 후인지 기도 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도와 연결해서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 뭐 그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아주 희한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포로 생활과 결국에 가보면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115페이지 첫째 부분 9장 1절 2절 메데족 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읍과 성전은 완전히 황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황폐함이 얼마 만에 마치겠다? 70년 만에 마치겠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이제 다니엘이 이 기도하고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배경은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도표를 좀 확인하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벨사살 3년에 다니엘 8장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3년, 4년, 12년 내지 14년으로 우리가 뭐 추정할 수 있는데, 다리오 원년에 이제, 사자굴 사건과 다니엘 9장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얼마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장 10절로 14절에다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내용이 참 아주 감동적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과 저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줄 왕에 대해서도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이때 고레스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못에 대하여 대하여 그렇게 자꾸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기품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뒤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르기를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에 고레스가 군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 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강물을 마르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 전략까지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렇게 상징성을 가진 왕이 고레스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마친 다음에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조건은 회개하고 돌이켜고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절로 7절에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각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긴 내용에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 9장 3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포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이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분의 주신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어느 집에 방문 갔다가 참 대단히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분이 침례받은 지 이제 1년도 안 되는 분이 올 8월에 침례받은 분인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방에 가시더니 이제 그분 집에서 식사를 우리가 몇 살에 모여서 했는데 이만한 유리 박스를 가져와요. 유리 박스를 이렇게 된 유리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만해요. 그 속에 보니까 침례 증서가 들어있어요. 그 여기다가 침례 증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딱 밑에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유리박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계약입니다. 침례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증서를 유리박스 속에 집어넣은 거는 세계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약에 충실할 때 그 계약은 전부 다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신 것이지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잘 지키면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계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로 넘어가면 기도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유대 나라의 범죄와 불순종을 아주 솔직하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법도를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난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솔직하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뭐 그전에도 다른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이제 재난과 재앙이 임해요.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인데 잘 생각하시면 쉬워요. 1번.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주신다. 1번. 1번이 맞으면 1번이라고, 2번이 맞으면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2번. 하나님의 법을 떠난 상태 자체가 징벌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 2번이에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십시다. 그 이제 고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더러우니까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여름에 막 돼지 비계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해산 멍게 해가지고 잔뜩 먹었는데 뭐 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입니까? 먹은 결과입니까? 먹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고침을 받으려면은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영적으로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상태를 지적해 주었을 때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은 하더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변화가 안 와요. 어쨌든 다니엘은 그 백성들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통회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주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재난이 임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8절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헛기도입니다. 인간의 의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을 많이 했는데 왜 나가 이렇게 아픕니까? 그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기에는 오직 주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만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딱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지금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아, 이 말은 다니엘이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포로 석방되기 전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빨리 용서하시고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70년 더 넘기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서 빨리 우리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0절, 교재는 120페이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자기가 뭐라고 인정합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 산은 시온산이겠죠?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여기 사람으로 표시했지만 사람은 아니죠.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이전 이상은 어떤 이상일까요?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이전 이상이 무슨 이상이에요? 다니엘 8장의 이상입니다. 다니엘 8장의 이상을 보고 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상을 설명해주고 2300주야까지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그 이상은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그 이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막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하고 회개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이제 그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 이상이 무슨 이상일까요? 예? 예.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하고 헤어진 지는 언제입니까? 한 13년 전에 2300조에 대한 얘기를 탁 던져놓고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나타나는데 너는 그 이상을 깨달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뭘까요? 다니엘 8장 후반부에 나오는 2300조야 예언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꽤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 8장과 9장을 별개로 해석하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 구별해서 별개로 하면은 전혀 해석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억지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이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지 않습니까? 왕궁. 네. 비록 포로지만 포로 시작 때부터 이 다니엘은 왕궁에 거했습니다.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왕궁의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다니엘이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 않지만 옛날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에서는 성소와 성전이 있었고 여기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상번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드리는 제사를 아침 제사라고 하고 오후 3시에 드리는 제사를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이 상번제가 드리는 시간이 되면은 여지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정오에도 하고. 다니엘은 이 규칙을 깨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규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기도했고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이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즉각적인 응답입니까? 근데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를 카운트할 때, 우주의 거리를 카운트할 때 광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광년. 일광년. 일광년 하면은 빛이 똑딱 할 때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년을 간 거리가 일광년이에요. 그 굉장한 거리입니다. 일광년은. 예? 초당 30만 킬로미터씩 1년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겠는가. 그게 일광년이에요. 일광년. 그런데 이 우주의 그 광년의 단위는 10만 광년, 억 광년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그 어느 중심에 존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속도로 말하면 뭐 수억 광년인지 모릅니다. 빛으로 가도 수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리를 천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은 그 정도 속도로 가버리면 타버려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여기 이제 대강 나오지만 뭐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여기 뭐 전부 다 기록되진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석방, 해방을 앞두고 이제 회개하는 기도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는 먼저 보았던 그 이상. 그 이상이 혹시 이 포로 석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즉시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121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니엘 8장 2300주야와 그리고 다니엘 9장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가 뭐냐? 우선 다니엘이 이 8장의 예언과 9장의 예언을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자체는 뭐 8장이니 9장이니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장절 없이 그냥 쫙 나가 있는 것을 나중에 아마 인쇄업자들이 그것을 구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다니엘 8장과 9장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과 9장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다니엘의 생각에 8장과 9장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떼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났는지 봅시다. 8장 마지막 부분 26절 27절 여러분 교재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이 주야에 대한 이상이 뭡니까? 2300주야죠?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지금 2300주야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뒤에 일어날 일이라 그거고.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 2300주의 이상을 인해서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미결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뭐 기절도 하고 앓기까지 했지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을 것이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전에 미결로 남아있던 그 예언을, 주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게 될 그 이상이라고 한 것은 바로 먼저 이상, 8장에 있었던 2300조에 관한 이상이 분명하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지런히 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2300주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2300주야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관련된 이 내용을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부지런히 해보십시다. 지금 이 다니엘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백성들의 회개와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70일의 동안에 일어나겠다 그 말입니다. 거기 이해하셨습니까? 해석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속되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70일의 안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70일이냐 이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선 도표로 보십시다. 70일에, 일에는 주일이죠, 주일. 한 일에. 일에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순수하게. 요것은 490일이죠. 70일이면 491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공부했듯이 지금 여기 역사의 예언을 풀어 나갈 때는 1일을 얼마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1년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70일에는 실제 기간에서 490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49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내가 따로 떼어놨다 이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시작점을 알면 여기다 490년을 더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시작점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먼저 8장에서 주어졌던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도 2300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도 한 주야는 하루 아니에요? 년인데 이것이 언제 2300주야가 시작되는 줄 알아야 끝나는 때를 알고 이 끝날 때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소 정결을 해석해서 2300조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해놓은 71회나 2300조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나 시작점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요 다음 성경절에 부터라고 하는 이제 시작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명령이 날 때부터 여기 부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2300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얽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스스로 깨우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놓은 것을 이제 저도 연구해서 배운 것이고 제가 그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과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이 71회와 2300주야는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관한 그 정해진 기간과 또 2300주야 전체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테니까 잘 보시면 아주 쉽게 또 풀리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압니다. 자, 우선 좀 길게 잡아보겠습니다. 2300주야. 이것은 2300년이라고 그랬죠? 저 뒤에서 보이십니까? 글씨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확인한 것은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정결하게 되겠다 하는 말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300주야와 그 유대인을 위한 기간과 관련되어서 기산점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렇게 나와요. 이게 부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저기 이제 12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해놨으니까. 123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이제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습니까?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자, 그럼 71회를 일단 끊어내겠습니다. 70일에를 끊어냅니다. 이게 70일에요? 70일에면 몇 년입니까? 490년입니다. 70일에가 이제 누구를 위한 기간?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간이 70일에로 이제 잘려져 나왔습니다. 그 도표에 다 나와요. 여러분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씩 좀 검토를 해 보십시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인간의 구속의 역사. 제가 그 구속사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겠습니다. 구속사.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는 일과 관련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구속사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은 전부 다 구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역사 자체가 선악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 선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은 인간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허물이 마치며 그렇게 되어 있죠? 허물이 마치며.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아도 까다로운 말들이 여기 지금 많이 나와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폐샤라는 말인데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때로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죄악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을 위한 기간 중에서 허물이 마친다, 반역이 마친다는 것은 특별히 유대 민족의 반역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친다고 그랬죠, 허물이. 마친다고 하는 말은 제재하다, 완결하다 그런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이 마친다는 말은 인간의 반역과 함께 수반되는 죄가 마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고 좀 더 이것을 유대민족에게 직접 적용할 경우에는 유대민족의 죄악의 잔이 채워짐으로 그들의 선택된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이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허물이 마친다는 말은 유대민족의 반역이 너무 극도로 달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운명이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을 위한 기간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 민족의 운명이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이 마친다는 말은 이 기간이 따로 떼어져서 너희들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 마치며 그런 뜻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끝나며, 어떻게 보면 허물이 마치며나 죄가 끝나며나 비슷한 말 같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다 비슷비슷해요.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타트. 하타트라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하타트라고 한다고 그래요. 죄는 기준, 표준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하타트라는 말이 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라는 말로도 번역된다 이거예요. 속죄. 뭐 횟수도 비슷합니다. 죄라고 번역된 횟수는 155회고 속죄로 번역된 횟수는 135회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죄라는 말을 속죄라는 말로도 표현했다는 겁니다. 끝났다. 속죄가 끝나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허물이 마치며라는 말하고 속죄가 끝나려 하는 말하고 그 달라요. 말이 마쳤다는 말이나 끝났다는 말이나 우리말로는 똑같죠. 근데 여기 원문에는 이제 달라요. 여기서 이제 죄가 끝났다고 할 때 끝나는 것은 타암이라는 말인데 이건 완결하다, 끝을 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죄를 속죄로 번역했을 경우에 죄가 끝났다는 말은 속죄를 끝낸다 그 뜻입니다. 속죄를 끝낸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속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속죄를 끝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끝난 거예요? 죄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죄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가 끝났죠.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도 포함된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예언되어 있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된 줄 알고 있었는데 2300조회를 공부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타임, 시간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악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죄악이 영속되며. 여기 이제 영속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만 가지고 오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영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원히 계속된다고 알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영속이라는 말은 이 속자가 계속된다고 할 때 속자가 아니고 죄를 속한다고 할 때 이 속자예요. 네? 그러니까 죄악이 영속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영원히 속죄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영원히 속죄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하고 영원히 속죄된다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한문 성경을 봐야 이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죄악이라는 말은 이제 이온이라는 말인데 이온 헬라 이제 히브리어 이온인데 이건 죄 자체뿐 아니라 죄책감, 죄를 지은 인간이 갖는 두렵고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죄책감. 근데 영속된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다시 또 이제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덮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은 죄책감을 덮어준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덮어준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 안에 우리의 죄책감을 덮어줄 사건이 일어나겠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그렇다고 양심이 마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시시로 나쁜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사건들이 이 70일에 안에 일어나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기간 중에 다 일어날 일이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의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의. 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표준, 어떤 기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체데크예요. 십계명이 체데크, 기준이에요. 의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면은 흔히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착하고 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의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의는 하나의 기준이고 의로운 상태는 기준에 맞춰진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인의 특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기준대로 찾고 살려고 애쓰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와 사랑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사랑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나 값싼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중심에 공의가 들어있어요, 공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 속에는 의의가 들어있어요. 공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을 너무 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약간 흥분이 돼가지고 그걸 하나 더 가지고 남편한테 왔어요. 근데 아담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건 공의예요. 그건 의예요. 그런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원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오래가는 사랑이에요. 뭐 우리가 뭐 추측 한번 해보면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해서 같이 먹어놓고 나중에 힘들 때마다 원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신 말이야. 내가 지금 왜 이리 고생을 하는 줄 알아? 당신 선악과 따먹고 와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먹으려다 그냥 먹어줬는데 말이야. 그게 이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회의하다 그런 일이 많아요. 누가 이제 뭐 큰 잘못을 했다 이게. 저는 뭐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공의를 작동시켜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자리를 그만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태같이 일했는데 예? 여태같이 일했는데 하고 봐준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뭐 냉정할 수 있느냐. 우리 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인데 다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된대. 그리고 그런 엄연한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계속 방치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감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원칙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드러났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가 아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죄를 갚으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공의롭지 않으면 야, 그거 뭐 죄진 거 그거 뭐 내가 다 통치하는데 뭐 없다고 하지 뭐. 에이, 그거 아담 하와 죄진 거 그거 없다고 해. 내 마음인데 뭐.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이 공의가 세계 질서를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우주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 없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의를 혼란시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게 해요. 그러나 이 기간 중에 그 의가 드러나겠다 이것이죠.